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낮 40일을 금식하시며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의 이르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태가 들려주는 우리 예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저희 독립장로교회를 예수 공동체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예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써진 책인데요. 책을 보지 않아도 책 제목만으로도 저에게 긴장을 주었던 책이 바로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저 이도환 목사라는 한 사람의 모습과 아무도 본원이 없는 자리에 있는 이도환 목사의 모습, 어느 것이 더 진짜에 가까운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자리와 사람이 없는 자리, 아마 이 두 자리가 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 자리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남과 동시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진짜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본원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 하나는 진짜 나의 모습, 어쩌면 아무도 본원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의 모습이 이 복음과 만나게 될 때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이 예수 이야기를 함께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유혹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무도 본원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됨을 잊지 않으셨다.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도 메시아였었고 예수님이셨지만 아무도 본원이 없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 이셨고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지만 아마 이 제목을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면 아마 그것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교제의 자리, 사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또 다른 중요한 자리 하나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자리,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약간의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약간의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나는 저울 눈금을 속이는 사람인가 속이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약간의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이 교실의 자리에서 나는 치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실수로 나의 바지 위에 양념을 쏟아버린 식당 종업원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무도 아는 자리가 아닌 그 식당에서 나는 그 종업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 예배 자리와 함께 담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2019년 예수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공동체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가 들려주는 이 예수 이야기 세 번째에서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크리스천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으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실 텐데요. 2019년도 우리 예수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공동체가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는 이 1절 처음 부분부터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즈음에 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즈음에 라는 단어는 우리 3장 끝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그 즈음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의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세례를 받는 주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이 예수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느낌은 이제 메시아로서 첫 출발을 하는 일종의 대관식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 왕이 왕으로서 정식 시작할 때 우리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제 곧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대관식 같은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이 3장 끝의 분위기로 봐서는 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굉장한 메시아로서 굉장한 사역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이 바로 3장 끝부분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기대하고 4장을 열어봤는데 4장의 첫머리가 그 즈음에 그렇게 대관식이 벌어진 그 자리에 뜬금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가는 이야기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사역이 벌어졌어야 할 이 4장의 자리에 거기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유혹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즈메라는 단어 끝에 주님에게 벌어지고 있는 4장 첫머리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구약에 의하면 시험이란 단어, 유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이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대개 우리는 이 시험이란 단어를 테스트라고 하고요. 대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주도하실 때, 하나님이 환경의 어려움을 주도하실 때 이것을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탄이 전면에 나서서 어려운 환경을 주도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시험은 그분의 백성들을 더 새롭게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 사탄이 주도하는 유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유혹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작이 될 때에는 이게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잘 분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유혹이든 테스트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는 내 자존심 다 무너지고 실제로 내가 주님 안에서 뭐 잘못 산 것도 별로 없는데 뭔가 좀 반듯하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나 유혹이 시작이 될 때는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것을 좀 놓고 싶은,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 시작되든 유혹이 시작되든 사실 그 안에서 이게 분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정말 악마가 기다리는 이 유혹의 자리로 주님을 이끌고 간 것은 마귀가 아니라, 악마가 아니라 오늘 1절에 의하면 성령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유혹이 됐든 그것이 시험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있는 이 시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것이 시험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그 모든 것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든 때로는 유혹을 당하든 정말 이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마의 시험조차도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시험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악마가 시작한 유혹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유혹을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도, 악마의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더 나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대면, 우리 자신과의 대면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이 계속됩니까? 이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모르면서도 지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하고 최근에 교제한 우리 토렌스에 사신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갑이 다 된 목사님인데 어제 새벽 3시에 저에게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카톡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몇 마디의 말을 써놓으셨는데,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폐병,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내가 이렇게 금방 가면은 우리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새벽 3시 반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제 어린 저에게까지도 그런 카톡을 보내셔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그분보다도 어린 목사가 제가 그분에게 격려했던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목사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것도 목사님을 새롭게 세우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제가 제 형편에서 해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한 격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유혹을 우리를 세우시는 시험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면서 우리의 이 힘든 이민생활에 때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과 유혹이 계속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진정한 자기 대면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유혹 장소가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 캐년 출입 가다 보면은 광야 같은 곳을 계속 지나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곳에 사람이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딴 곳은 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를 포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딴 곳은 몰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경험할 수 없는 장소가 여러분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꼭 이런 물리적인 장소인 광야를 가지 않아도 이 광야 같은 이 마음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험과 유혹 한가운데입니다. 나 건강하게 주님 잘 믿고 잘 살았는데 때로는 저에게 카톡을 주신 이 목사님처럼 폐암 4기로서 발견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당장 광야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막상 이 안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고통이 시작되지만 그때 비로소 만나는 나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때 만날 수 있는 포장되지 않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안 들어옵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지고
정말 딴 사람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시험과 환난 그 정중간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만나는 하나님, 그때 만나는 내 자신을 내가 직면할 수가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내 자신, 다시 만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시지만 그것과 함께 다시 한번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를 우리가 오늘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자리, 아무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천됨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다시 우리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시험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금 금식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저도 한 7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물만 마시는 금식을 해봤는데 진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40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가장 시장한 상태, 가장 먹는 문제가 극한에 도달했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의 이 먹는 생존 본능을 건드리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유혹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메시아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 돌 하나를 네가 만들어내, 네가 창조한 이 돌 하나를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구 것을 훔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혹을 가만히 살펴본다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 이민자로서의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이 유혹의 내용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힘든 이민자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신학의 길을 걸으면서 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 뭐 돌이 떡뿐만 아니라 돌을 황금으로도 좀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저에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좀 마음이 고달플 때는 이 돌을 정말 황금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돌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복권이라는 것을 이걸 내가 한번 사 말어 마켓에 갈 때마다 주님 이거 제가 훔치는 것도 아닌데 이 합법적인 것인데 돌을 좀 황금으로 만들고 싶은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갈등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한 번 사본 것 같습니다. 사보고 꽝이 돼서 그냥 버려버렸는데요. 진짜 이 목회자인 저도 이 삶이 힘들어지니까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돌을 황금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감수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대학을 우리 자녀가 들어갔다. 생각지도 않은 이 회사를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생각지도 않게 내가 큰 수입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돌이 떡이 되는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앙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펼쳐보니까 어느 날 생뚱맞게 돌이 떡이 되고 돌이 황금이 되는 이야기보다도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를 펼쳐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기쁘게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요. 비록 내 삶이 돌밖에 없어도, 돌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돌밖에 없는 나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와 열정으로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가치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넘쳐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민생활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환경이 수시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본원이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그 안에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첫 번째 유혹에서 볼 수가 있다면 이것이 아마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라는 유혹입니다. 제가 어쩌면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두렵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성스럽게 여겨지는 단어들이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도시라는 말은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마귀도 큐티를 하는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 암송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이 시편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너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너를 희생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네가 한번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때 죽지 않고 천사가 너를 받쳐주는 이 장면이 한 번만 연출이 된다면,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쇼를 네가 한 번만 할 수가 있다라면 그냥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다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너는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많은 노력 없이 한 번으로 금방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네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 왜 너는 굳이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빠지기 쉬운 유혹도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손쉬운 해결책,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될 수가 있는데 뭘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희생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눈물 없이는, 눈물의 기도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말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해가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 공동체는 결단코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성전의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는 것을 거절하면서 이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것처럼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공동체를 정말 진정한 사귐의 장소로 만들어내는 이 일은 쉬운 길,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그 희생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해줘야 하는 그 길고 긴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 예수 공동체이고 비로소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쉽고 효율적인 이 길을 거절하셨던 그 주님의 선택을 본받게 되는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10절에 있는 마지막 유혹이 나옵니다. 이 유혹은 유혹의 내용보다도 이 유혹의 장소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유혹의 장소가 벌어진 이 장소가 매우 높은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악마는,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하되 방향을 점점 높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광야에서 시작해서 성전 꼭대기, 그리고는 높은 산, 매우 높은 산으로 끌어갑니다. 아마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를 점점 높은 곳으로 끌어갑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욕망을 꿈꾸게 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도록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악마의 유혹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은 높은 데서 점점 낮은 데로 가십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이제는 죽음의 길, 희생의 길로 가시는 주님의 길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유혹을 바라보면서 이 유혹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은혜의 법칙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흘러보낼 때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점점 낮은 곳으로 이끌어가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를 점점 더 우리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혹들에 대해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에 힘입어서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유혹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쩌면 유혹이 없을 때, 연단이 없을 때,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대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조금씩 쌓아져 갈 수가 있다라면 결국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일반적인 책처럼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등시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문자로 이 말씀을 대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고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공동체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이어갈게요.